사순절 기간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인 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 약속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에 세운 옛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세운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다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깨뜨려버리면 이 언약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지켜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관계를 벌써부터 깨뜨려버렸습니까? 파괴해버렸습니까? 일방적으로?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계속 깨뜨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니 뭐니 해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해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과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뭐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든가 사전에 뭐 먼저 찾아와서 조금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지키도록 하고 좀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봐줘라 뭐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든가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과 또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닌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지요. 뻔히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또 깨뜨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지요. 그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옛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신약의 약속이에요. 신약의 약속. 은혜죠. 한마디로 은혜. 은혜.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뭐냐?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 한마디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에요. 옛 언약. 앞에 서 있으면 죄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 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요. 옛 언약 앞에 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대요? 새 언약, 신약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맺냐면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대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지요? 옛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성경이 호세아지요.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음탕한, 음란한 여인인 고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 안에서 같이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억지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놓으면 또다시 나가서 나쁜 짓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래서 억지로 또다시 데려다가 놓으면 또다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런 내용들이 호세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역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보호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요.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킴으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불신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살아요.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요. 무시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무엇보다도 약속과 신뢰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깨트려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곤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그냥 놔두고, 그리고 거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옛 언약, 첫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을 깨뜨리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을 깨뜨려버렸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내 얘기다 하는 거예요. 내 얘기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고 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 불신의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이 나오고,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보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기되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언약은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거죠. 이 32절에 나오는 이 언약은 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나시던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의 관계,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너무도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구약의 언약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유다가 망한 까닭도 바로 그 이유였잖아요. 옛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니까 유다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심으로써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전히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그 언약을 무시해버렸던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다시금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약이 두 개 있을 때는 자연히 옛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이 유효한 거죠. 현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기초한 약속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새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옛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무언가 매여있고 묶여있고 그리고 늘 무섭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을 떠나면 혹 어떻게 될까 봐, 뭐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봐, 뭐 그런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 계약을 맺을 때 도장에 빨간 인주를 확 찍어가지고 계약서에 확 찍지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적셔지고 내 가슴에 적셔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은 이제는 파괴되었고 이제 새 언약, 신약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중간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자, 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은 뭐지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되죠.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새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옛 언약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언약, 즉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전반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옛 언약은 단순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옛 언약은 단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에는 양의 가죽이나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겨주시겠대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새겨주시겠대요. 놀라운 거예요. 언약의 약속, 약속의 그 말씀을 전에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전에는 양의 가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 너희 속,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33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옛 언약은 양의 가죽이나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았던 것은 바로 언약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돌판이요. 그런데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7년마다 온 회중들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건 어려워요. 주일날 이 한 시간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도 지금 나가면서 까먹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7년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까먹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개 중에 의미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양의 가죽이나 돌판에 새기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에 새기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속에 새기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내 신비 위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나야 돼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받아 적는 분도 있어요.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도 귀해요. 그러나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그저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양의 가죽에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고 해야 하죠? 내 속에,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대요. 이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약을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말씀을 내 신비 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하게 우리 가까이 다가와 누구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34절 전반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의 날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세워지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뵐 수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안 됐단 말이죠. 대제사장만이 오로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혹시 대제사장이 혹 마음에 숨겨둔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끌어서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만큼 엄격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 시작된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옛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여전히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새 언약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죄 속죄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영광의 합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기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통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옛 언약에 따르면 죄인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지은 죄는 기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따르면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대요. 만약 우리가 범한 죄에 따라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시며 끝끝내 인내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약속의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새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새 언약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자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은혜를 불신하고 옛 언약에만 매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잊혀져 가지 않는, 늘 기억되어져서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새 언약을 거부하고 그저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지루할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간신히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속박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 지난날의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지키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더 친밀하게 가깝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언약을 통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구원의 약속을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속박이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